예, 소유리 문답 11문답.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를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보전하시고 통치하시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중에 연결해서 합력, concurrence라는 것도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제2원인들인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쓰시기도 하고 만물에게 부여하신 그 법칙들, 자연의 법칙들 이런 거를 쓰셔서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잘 알지만 특별히 이걸 배울 때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 섭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 그거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 건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물론 내일 일을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영광에 이를 것인지는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의 범위를 오늘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다 끝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12문답부터 좀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말에?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저희가 그때 작정할 때도 보았지만, 우연히 하나님 섭리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섭리가 있고요. 물론 또 한 가지도 적극적이지는 하지만 허용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용하시건 적극적으로 이루시건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다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라는 것은 그 바운더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범위 안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의 시대 안에서 우리의 그런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이 배경 속에서만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크신 거죠. 온 우주만물과 시대와 그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시고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의 것만밖에는 보질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그런 우리의 삶도 그 안에서 작정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 있어요, 분명히. 우리 욥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왜 그 욥의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지.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해답이 없었어요, 욥도.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어떠한 길을 따라 천국 영광에 이르셨는지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봐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고난을 따라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보면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고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섭리는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결국 다 데려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까지 바치시고 아들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으로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 모든 만물, 그렇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뭐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저가, 즉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형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심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주시는 분도 하나님. 시편 135편 6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모든 자연의 이 법칙과 이치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도다. 세상에 권세를 주시는 분,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 모든 이런 그리고 하나님의 또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서도 봤죠. 그 한나의 기도 속에서도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2장 6절에서 8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네. 우리가 물론 이 구절은 그 뭐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로 이 세상에서 높이고 낮추고 뭐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고린도전서하고도 뭐 연결해서 살펴보았죠. 즉 이 세상에서 교만하여져 세상을 가지고 높아진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 낮추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마음과 심령을 낮추신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는 또 이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래서 세상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낮아지고 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못하게 여겨지고 비천하게 여겨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높여주시는 그 섭리는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에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보존.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데오빌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혈통, 거주지까지, 우리의 모든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다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다 더듬어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섭리해 가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절대 멀리 떠나 계시지 않아요. 조금만 눈이 뜨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눈이 뜨여서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죠.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멀리 떠나 계시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예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하겠지만 오늘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얼굴빛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빛을 받으며 천국에서 살아갈 건데 사실 그 현실은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 삶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런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바로 앞에서 그 얼굴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절대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멀리 떠나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항상 Is God with us?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영광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옆에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예수님의 얼굴빛이거든요. 말씀 안에서 풍성한 말씀이 복음이 거하는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 살아가는 현실을 누리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섭리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 섭리의 방향. 첫 번째는 그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의 삶과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 삶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에요. 그 방향만큼은 그 길만큼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지켜가시는 섭리예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켜가실 때에 때때로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하시지만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시고 시련도 사용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떠나서 헤매고 멸망을 당할 길로는 절대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의 삶에서는 분명히 가고 있는 섭리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 제가 이전에 했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천국까지 끌고 가실 건지, 인도에 가실 건지를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명령에서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죠?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삶에서 육체의 가족에게 매여 있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 백성이 되어 천국까지 가게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도 더욱 버리고 떠나는 삶으로 내가 이끌어 갈 거다. 이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이 결국은 버리고 떠나 천국의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그 삶. 우리도 더욱 우리의 믿음을 두었던, 우리의 소망을 두었던 이 세상. 우리의 기쁨을 두었던 이 세상, 우리에게 우리가 위로를 찾던 이 세상, 우리가 평강과 만족을 누렸던 예 하나님 외의 것에 누렸던 예수님 외의 것에 누렸던 거기서 점점 떠나게 옮기게 하셔서 결국에 예수님과 천국으로 옮겨 가시는 거예요. 이 여정이 어떤 분한테는 길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짧을 수 있죠. 그러나 길거나 짧거나 결국은 이 여정으로 가게 하시다가 마침내 완전히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버리고 떠나는 삶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버리고 떠나는 삶이라는 것은 뭐 세상 삶을 우리가 다 팽개치고 뭐 이제는 뭐 교회만 나오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기쁨을 두고 내 소망을 두고 내 평강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거죠. 열심히 이 땅에서도 살아야 돼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삶 살다가 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원리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이제 옮겨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이 참 그때 김으로 성도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소망을 옮겨가시는 거라는 거죠. 즉 우리의 소망이 무조건 다 낳는 것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소망조차도 예수님과 천국으로 옮겨가시는 그 씨름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옮겨가신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같이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에 뭐 다윗이 고백한 것 같죠.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시편을 좀 몇 구절만 볼게요. 먼저 시편 4편 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아는 인정하는 우리 성도의 고백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왜? 나를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특별히 다윗 같은 자의 삶을 보면 평안히 잘 수 없는 삶이었죠. 왜냐하면 늘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이 도망다니면서 굴에서 언제 그 사울왕의 군사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평안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안전히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현실이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이 어렵지 않다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현실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절대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실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섭리해 가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뭐 시편 121편 우리 너무 많이 했죠. 시편 121편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121편. 우리 이 시편은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보고 또 읽고 외우고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시편 121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키심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구약에서의 그 지키심이 뭘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어려움도 만나지 않고 고난도 없고 뭐 시련도 없고 뭐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냐. 그 지키심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셔서 맨 마지막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 삶의 최고의 그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그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시련과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시는 삶이었지만 그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끝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속에서 지켜주셔서 천국까지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도 그거라는 거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아니 그것까지 사용해서라도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섭리를 이뤄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만하고 패역했다는 말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뭐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고난과 시련까지도 뭘 하나님이 위해서 쓰시냐 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패역해지지 않도록. 왜 시편 기자도 그 고백한다 그랬죠. 나로 너무 세상에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네? 왜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왜 내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삶을 다 쓰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떠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이라는 게 뭐죠? 그냥 잘 되는 거? 그냥 막 다 해결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고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선은 이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다고 결론을 내리시죠. 그 8장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끝까지 이룰 거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특별히 자기 자녀와 자기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계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살다가 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 예수님이 계신 천국까지 데려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즉 그의 나라, 천국, 그의 의, 예수님. 예수님과 천국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첫 번째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저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10장, 이것만 보겠습니다. 10장 28절에서 31절에. 10장 28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하나님, 세상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물론 몸은 죽이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또 멸하시기도 하지만 또 지키시기도 하는 분. 그런데 이걸 보라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 뭐 그것도 섭리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참새도 보호, 이 섭리하시는 참새의 삶 자체도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머리칼이 다 세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완전한 섭리를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염려하고 막 그냥 애굽 찾아가고 맨날 그 하나님 안 나오고 하나님 힘이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확히 어떤 구절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너희는 다 worm 같다 그랬어요. worm. 내 앞에 너희는 그 정도 존재. 그러니까 그거는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크고 광대하시고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능력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 보잘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자기 자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형통하는 삶 살았다고 그러죠?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이 형통했다. 그런데 그 구절이 요셉의 어떤 삶에서 나오는지 잘 보세요. 형통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막 그냥 세상에서 막 잘 되고 막 만사가 막 해결이 되고 뭐 막 승승장구해서 막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와서 형통했다는 말씀을 쓰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에 요셉이 형통했다.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요셉이 이제 구원자리로 가는 그 길로 쓰는 복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의 삶들, 꽉 막힌 것 같은 삶들, 어렵고 고난과 힘들고 이런 것들조차도 정말 의지할 것 없이 쓸쓸하고 외로운 삶조차도 형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비록 모르지만 내일 일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우리 아버지세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권능과 뜻과 또 예수님 안에 두신 기쁘신 섭리를 믿으며 기쁘게 우리 이 순례의 길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